오늘 이 본문의 말씀 15절 16절에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단체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석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면은 많은 교회들이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십자가가 가려진다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병원, 그러면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그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뭐 건물이 크거나 또 화려하거나 그것보다도 환자를 얼마나 잘 치료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도 맨날 사람들이 다 죽어만 나온다면, 한 사람도 치유하지 못한다면 좋은 병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규모나 크기에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진리가 바로 증거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좋은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이 초대교회의 그 모델이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뭘 열심히 했습니까? 기도에 힘을 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면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힘의 신앙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돈이나 세상의 그 권력이나 그런 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요, 뭘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가서 아,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기 전에,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밤낮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엇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태동될 그 무렵의 당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좋고 또 집에서 기도해도 좋고 뭐 직장을 가면서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안 하다가 한번 철야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기도에 오랜만에 처음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주절부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한가 눈을 뜨고 봤더니 옆에 뒤에 앉은 장로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고 저 권사님도 옆에 앉아서 졸고 있고 뭐 집사님들도 다 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장로님도 졸고 권사님도 졸고 집사님 다 졸고 있으니까 아 속에 좀 뭔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러 와서 왜 저렇게 졸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조는 꼴 좀 보세요. 기도하러 와서 저렇게 졸고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시겠죠. 하나님 이 시간에 저 사람들 그냥 한 대씩 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이 집사야 네가 오랜만에 나와서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것도 기도 좀 한다고 옆에 사람들 조는 걸 보고 네가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럴 바에 너도 그냥 집에 가서 잠을 자라. 굳이 여기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 기도를 많이 하는 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고 정죄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목사라면서 저 사람이 교회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기도를 저렇게 안 하고 저래서 뭐가 되겠느냐?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를 받으면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죠. 자, 좋은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기도에 힘써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진정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진정한 변화가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뿌리가 없는 믿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라. 성전에서 집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된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피곤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교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교제한다 그러면 아이고 난 요새 저 사람하고 참 교제를 잘하고 있어, 그럴 때 교제라고 하는 그 말을 국한해서 그냥 같이 앉아서 밥 먹고, 또 밥만 먹으면 섭섭하니까 저 커피집에 가서 커피 한 잔도 마시고, 또 뭐 섭섭하면 또 어디 가서 뭐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아이고 나는 요새 교제를 잘하고 있어. 물론 그것도 교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 성도들을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가 하면은 아주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음식을 갖다가 주기도 하고, 또 자기 집에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숙한 교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내라. 여기 보시면은 사도의 가르침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제는 그저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것이 참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이런 아름다운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 내 것을 쉐어하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냥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후히 그 다음에 누르고 흔들어서 더 하나라도 더 들어가도록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계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쉐어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몇 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몇 배나 복을 주셨어요? 두 배로 주셨어요.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 처음에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장에 나와요. 그 많은 재산, 동방에서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42장에 와서 보면은 정확하게 그 1장에 나오는 그 재산 규모보다 두 배로 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물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에 더블의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은 그럼 어떨까요? 이삭은 100배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 여러분 그 이삭이 살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그 당시로 말하면 농사를 지어서 20배가 되면 아이고 원래는 풍년입니다 라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20배에 또 몇 배를 더 합니까? 다섯 배를 더 하는 거예요. 20배만 해도 풍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섯 배나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뭐 원래 특별히 비가 잘 와서 원래 특별히 뭐 햇볕이 좋아서 자연현상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 이것은 갑절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배 정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1000배나 많게 하소서. 이 모세는 아주 이 좀 배포가 큰 것 같아요. 하나님 1000배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30배, 60배 혹은 100배를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천명이, 장정만 5천명이 모였습니다. 학자들은 거기에 여성들과 아이들 포함하면 적어도 한 2만 명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만 명이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2만 명이 먹었어요. 몇 배입니까? 2만 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만 배는 아니라도 100배를 받았어도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떡을 먹은 남자가 5천명이었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장증만 5천명입니다. 그런데 이 장증만 5천명만 먹었다 하더라도 한 아이의 도시락이 5천배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들과 아이들 포함해서 2만 명으로 학자들이 다 추정을 하는데 2만 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최하 갑절의 축복, 심지어는 100배의 축복, 나아가서는 1000배의 축복, 만배의 축복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찬송이 그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아이들이 찬송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애들은 저리 가라 싫어했어요. 책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것은,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 구약시대는 그렇지만은 그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지만 찬송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요사밧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에 앞서 군인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적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있지만은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되었죠. 이와 같이 찬송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 찬양했지만 성가대만 찬양하면 돼, 그게 아니죠. 성가대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선교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는 교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를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사명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더 나아가서 영육 안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만 되느냐?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건물만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만이 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는 누구를 내세워야 되느냐? 예수님을 내세워야 됩니다. 어디 술에 아주 만취한 어떤 분이 밤중에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 문을 밖길로 막 차면서 두드리니까 안에서 사찰이 나와서 그 밖에 시끄럽게 한 사람이 누구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술주중뱅이가 아, 나 예수라는 사람 찾는데 예수라는 사람 나오라고 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 여기 예수라는 사람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힘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좁은 길이 어떤 길일까요? 적은 사람, 소수가 가는 길입니다. 길이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싫어해요. 이왕이면 편하게 가야지, 뭐 넓은 길로 가야지. 이왕이면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되지 뭐.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길은 소수가 가는 길입니다. 그만큼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또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자가 많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은 소수만이 택하는 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 주님이 가신 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신, 십자가를 지시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유대민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짐을 들고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좁으니까 그게 뭐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이 바늘구멍이 여러분 바느질을 하실 때 바늘구멍 있잖아요. 얼마나 적습니까? 거기 낙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그 원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바늘의 그 바늘 그 문을 길을 말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그 옛날에 성들을 쌓고 큰 문이 있잖아요. 문을 낮에는 열어놨다가 바깥에 나갔던 사람들이 저녁 되면 다 들어오면은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외세에 침략이 있을까 봐. 그런데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미처 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 못 들어왔어요. 그럼 바깥에서 자야 됩니까? 아니죠. 옆에 쪽 문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바로 바늘문입니다. 그 문인데 작아요. 사람이 서서 못 들어가요. 굽어서 이렇게 엎드려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혹시나 나갔다가 못 들어온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시면 그런 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작은 문에 사람도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 문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만큼 천국 가는 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니까요. 좁은 길입니다. 소수가 가는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자기 희생이 따르는 그런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와 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는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고독한 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을 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잘 가서 참 초대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